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일곱인, 도장 일곱 개가 붙은 그것을 일곱인을 하나씩 떼는 일곱인 재앙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 재앙, 나팔이 첫 번째부터 일곱 개 나팔이 불려지면서 또 재앙이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일곱 대접 재앙,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이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일곱인을 뗄 때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는 모든 인간들이 파괴를 당해요. 인간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네 번째인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환경이 파괴됩니다. 환경이 파괴돼요. 인간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파괴돼요. 나팔재앙 때는 환경이 파괴되는데 그냥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해도 3분의 1 빛을 잃어버리고 바다도 3분의 1이 피가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나팔재앙 때 일어난 거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환경재앙이 3분의 1로 재앙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일곱 대접재앙 중에 첫 번째, 네 번째까지는 네 번째 대접재앙은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이번에는 인류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전체가 파괴된다. 조금 전에는 3분의 1만 파괴되었죠. 이번에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파괴되는 이런 재앙이 오는데 이것이 대접재앙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심판을 하러 오셔요.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오늘 읽은 대접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접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깊이가 없는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조금만 밸런스만 맞추지 못하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전부가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이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다. 단번에 쏟아지는 것, 이것이 대접재앙이에요. 그 첫 번째 대접재앙은 땅에 내린 재앙이에요. 땅에 내린 재앙. 두 번째는 바다에 내린 재앙.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연속적으로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재앙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들이 의지하고 좋아하던 것, 꼭 의지하고 좋아하던 건 뭘까요?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해서 그걸 의지했고 그걸 좋아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이 재앙이 온다.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좋아한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어서 재앙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을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편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웅덩이를 파서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에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자기가 그 함정에 빠졌다. 웅덩이를 제가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내가 빠진다 그 말이에요. 시편 7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시편 69편 22절 시편 69편 22절 다 찾으신 줄 압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온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밥상, 밥 먹으려고 차려놓은 밥상이 올무가 된다. 그리고 밥상만이 아니라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된다. 평안에 난 이렇게 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덫이 되어서 나를 죽이는 것이 된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피난할 수 있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것을 의지했고 그것을 추궁했는데 그것이 내게는 재앙으로 왔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격의 위치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먹으려고 받아놓은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려고 노력해서 얻은 무엇이 오히려 나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덫이 되고 함정이 된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괴롭힌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이 우연일까요? 이런 일이 우연일까요? 이것을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연이냐 기연이냐? 우연이냐 기연이냐?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 있을까요? 기연이라고 할까요? 제가 공부할 때에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우연이냐 기연이냐는 걸 백목으로 크게 칠판에다 써놓고 자기가 칠판을 바라보고 서서 백목을 확 뒤로 던졌어요. 사람 쳐다보지 않고 던졌는데 제일 앞에 앉아있던 학생이 정통으로 이마에 딱 백목에 꽂혔단 말이에요. 피가 났어요. 얼마나 백목을 세게 던졌는지 피가 줄줄 흘렀어요. 그 학생 그 이튿날, 그 첫째 시간인데 그 이튿날 아침에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이상해요. 분위기가. 헬멧을 쓰고 왔어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헬멧 쓰고 온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남았는데 그게 우연일까요? 기연일까요? 내가 사실은 우연히 던졌는데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런 일을 일으킬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제가 빠지고 받아놓은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초능력, 어떤 능력이 간섭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연이냐 기연이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지요. 그런데 그 장대에 누가 죽었습니까? 하만이 죽었어요. 하만이 달려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 혹은 간섭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연적인 내추럴한 파워밖에 없어요. 자연적인 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초자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자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개입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오늘 읽은 1절로 8절 말씀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그대로 남겨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세상이라고 그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마침내는 마지막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놓은 밥상이 올무가 되듯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 그 구렁이가 오히려 함정이 되듯이 우리에게 가장 믿을 만했고 가장 의지할 만한 것이 나를 가장 괴롭히는 저주가 된다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 재앙이 뭔가? 첫째 대접 재앙은 참 놀라운 재앙이에요. 오늘날로 말을 바꿔 말하면 과학의 발달이 바로 첫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16장 2절 말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니라. 악하고 독한 종기. 종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암이에요. 암. 피부암. 악하고 독한 종기가 암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 이런 재앙을 받는고 하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우상을 쫓아간 사람들 다 악하고 독한 종기, 이 재앙을 맞이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종기 재앙이라는 말은 피부병을 말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일으킨 열 가지 재앙 중에 출애굽기 9장 8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로 날리라. 재를 두 웅큼 하늘로 날려라. 그러나 그 땅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재 두 웅큼을 하늘에 날렸는데 그것이 악성 종기가 돼서 애굽 사람을 죽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화덕에서 남은 재를 공중에 뿌리니 애굽 전국에 종기 재앙이 임하였다. 이것은 상징적 행동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식적이고 비유적 처사가 후대에도 나중 역사 속에서도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기적 사건이 단순하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것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역사 속에서도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사람 몸에 붙어서 종기가 된다. 뭘까요?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 빠른 분들은 대답이 나왔어요. 요즘에 원자탄, 수소탄 얘기가 나오지요. 그 핵무기가 폭발되면 버섯꽃과 같이 이렇게 하늘로 버섯처럼 퍼져나가죠. 그래서 하늘의 구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낙진, 그 구름 덩어리 거기에서 뭐가 하나 빗방울이라도 맞으면 그것이 바로 핵무기에서 퍼져나온 그 낙진, 그것이 우리를 종기를 일으킨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 낙진으로 죽은 사람이 그날 죽은 사람보다 더 많잖아요. 후일에 더 많이 죽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원자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능 때문에 피부가 상할 뿐만 아니라 종기가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종기라는 말은 말라그네스 의학 용어로 암이에요. 암. 그러니까 암이 뭐냐 하면 종기가 부스럼이 있잖아요. 부스럼이 종기가 피부에 생기는데 이것이 이 암이 피부암과 같은 건데 이것이 잘 보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별거 아니로 또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성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거예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것입니다. 과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것 반도체 하나를 연구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저 앉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을 발달시키는 것이 국가 경제에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소위 무신론자들이 이 과학을 발달시킬 때에는 마치 받아놓은 밥상처럼 그 밥상이 올무가 된다. 무서운 말이죠. 과학을 발전시키면 편리한 삶을 살 줄로 착각을 했는데 도리어 그 과학이 재앙을 가져온다.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수십 년 동안 자기 아버지 때,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핵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 핵을 거의 완성 단계에 왔잖아요. 그래놓고 이 핵만 가지면 자기들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다고 장담을 했어요. 근데 경제 제재가 유엔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강하게 제재되니까 지금 밥도 못 먹게 됐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자기 자신이 나는 북한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럽시다.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알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최근에 북한은 얼마 전에 1990년대에 있었던 아사자 300만을 굶어 죽인 그때보다 더 나쁘대요.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북한에서는 배급주던가 끊어진 지는 아주 오래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안타까운 실정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도 지금까지 숨통을 튼 것은 시장 경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봉쇄를 해버리니까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핵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것까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이제 미국에게 우리 한국을 불러가지고 우리 대통령하고 대화하자. 미국 대통령하고도 할 텐데 핵을 폐기하겠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하면은 북한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핵을 폐기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그건 폐기가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핵을 폐기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만들어놓은 핵을 동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제 파괴시키고 그리고 미사일 엑서사이즈 한 거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얘기지. 만들어놓은 그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그걸 폐기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안 만들겠다는 얘기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핵보유국가로 인정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에 이것이 거짓말이 되거나 잘못된 그것으로 회의를 하자고 그런다면 나는 회의에 참석도 안 하겠다. 그리고 참석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도중에 난 튀어나오겠다. 그 다음에는 책임져라 이거죠. 무슨 책임이겠어요? 전쟁 책임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차 대전에 그 원자폭탄의 낙진을 염려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이 핵을 우리가 또 한번 맞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첫째 번 대접재앙이 있을 때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굉장한 나라가 될 줄로 스스로 장담하고 그렇게 자기들 헌법에까지 그걸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스스로 자기들이 이거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 주장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을 면할 수 있어야지 사탄의 인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우상에게 절을 하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재앙, 마지막 대접 재앙 중에 첫 번째 대접 재앙에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위대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지옥을 갔답니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도 없지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지옥에 갔더니 쩍쩍 소리만 나더라고.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 그랬을 그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아이고 쩍 안 됐어 쩍. 아무리 쩍쩍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났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가 이미 지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번 재앙은 피부암과 같은 종기가 생긴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재앙은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그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가 피가 되었다.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라. 여기 죽은 자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 죽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읽으면 복수 명사예요. 죽은 자들이 아니, 죽은 자의 피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피가 되니. 죽은 자들의 피가 되니. 사람이 죽어서 그 피가 바다에 가득해졌다 그 말이죠. 여기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바다 고기들이 죽어서 흘린 피를 말합니다. 고기에서 나와야 무슨 피가 그렇게 많겠습니까만은 바다가 다 피바다가 된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들이 죽은 고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닷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는 이 말은 바닷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라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공장을 세워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과학을 경제에 접합을 시켜서 과학을 발전시키려고 나라마다 지금 아주 무척 노력을 하고 있지요. 경제가 부흥할수록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5.16 혁명이 있은 후에 경상도 사람들이 주권을 잡았으니 호남 사람들을 멸시했다 그래요. 그럼 뭘 멸시했나 제가 물었더니 고속도로를 호남은 안 내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속도로를 세워놨는데 그게 다르더라고요. 경상도로 가는 경부선 고속도로를 보면 아스팔트로 깔아놨어요. 그런데 호남선 고속도로를 보니까 저도 거기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 다녀보니까 탕탕 튀어요 차가. 그 왜 이렇게 튀는가 했더니 시멘트를 깔아놨어요. 고속도로를 아스팔트로 하라고 시멘트를 해놨어요. 이게 차별이라고 하면서 호남 사람들이 무척 화를 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과학 발전은 필요하고 공장을 많이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상도에는 공장을 많이 세웠어요. 호남은 공장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공장을 많이 세운 그 지역은 환경오염 때문에 못 살겠다고 사람들이 자꾸 이사를 가는 거예요. 환경오염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공장 안 세웠다고 떠들던 그들은 지금은 쾌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장을 서로 세우겠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공장이 들어오면 그걸 서로 밀어내려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 무서운 공기오염, 공장 폐수 이것들 때문에 양식장에 물고기에 양식장에서 고기가 다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피가 되어버렸어요. 폐수로 바닷물이 미생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폐수로 미생물이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큰 고기는 미생물을 잡아먹고 사는 것인데 미생물이 다 죽어서 버리니 큰 고기가 먹고 살 게 없어요. 큰 고기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큰 고기가 죽으니 바다는 점점 오염이 되고 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서울시의 음식물 폐기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을 얻다 버릴 수가 없다 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걸 수출이 끊겼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문제로 대난이 일어난 거예요. 환경오염 무서운 겁니다. 환경오염 쉽게 생각했더니 아주 무서운 거예요. 출애굽기 9장에 10가지 재앙 때에 바닷물이 피가 되었다는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장차 바닷물이 피가 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녹조현상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녹조현상과 피는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을 바다의 물을 피로 만들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셋째 재앙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강과 물 근원, 한강의 근원, 한강 물 피가 되게 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 역시 초자연적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강 물의 근원을 피가 되게 했다는 말은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기름값이 비싸다고 난리를 치지만 기름값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물값이 더 비싸요. 여러분 늘 잡수시는 생수 그 한 병하고 오일값 한 병하고 맞교환하면 생수를 더 갖는단 말이에요. 생수가 더 비싸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근원을 피가 되게 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환경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여러분이 가지신 말씀 8절을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금에 해가 권세를 파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크게 태우면서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에게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태양이 너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얼마인 걸 아시잖아요. 이 태양에서 지구가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 죽어요. 태양에서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죽어요. 그런데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서 다 사람이 땅에서 죽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14만 4천 이들은 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신자들은 12장 13절로부터 17절에 의하면 그 14만 4천이 아닌 남은 신자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은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대접재앙은 피하게 되어 있어요. 피난처가 있어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대접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다 죽진 않는다 말이야.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13장에 의하면 다 죽진 않아요. 이런 재앙이 온다. 큰 바다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바다가 여름에 너무 더워서 바닷물이 기후를 조절해 주잖아요. 가령 부산과 대구의 기후가 같은 경상도인데 이게 달라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그래도 바다가 있어서 시원하고 선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지역이 어디요? 대구예요. 내륙 지역이 돼가지고 대구가 제일 더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바다의 역할인데 이 바다의 역할이 지금 어려워진다 그 말이죠. 겨울에는 오히려 바다가 열기를 토해내요. 그래서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존층, 태양의 직사광선이 빛에 오존층이 그걸 우리를 비치는데 자외선을 차단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뭐 얼굴에다 뭘 발라서 얼굴 타지 않게 하겠다. 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슨 선글라스를 낀다.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이 구멍이 뚫려서 직접 내려쪼이면 인간에게 큰 피해가 온다 그 말이죠. 보통 인간들이 50살 넘어서 60살이 될 경우에 백내장에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50이 되기 전에 백내장 수술하러 오는 사람이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태양이 뜨거워진 거예요. 북극의 얼음덩이가 아주 중요한데 북극 지역의 얼음덩이가 녹아버리면 바다의 물이 증가가 돼요. 얼음덩이가 꽝꽝 얼어버리면 바닷물이 줄어들어요. 그때에도 역시 인간에게 많은 어려움이 오고 또 물러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자탄 실험을 하면 낙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후가 냉각됩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이 핵무기, 이것은 나는 살고 너는 죽는다가 아니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많이 얼어서 태평양 대서양물이 줄어버리고 기온이 올라가는 거죠. 또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물이 점점 더 증가되어서 해변에 물이 넘쳐서 어려움을 또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결론은 9절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이 대접재앙 첫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피할 수가 없다. 다 이 대접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대심판전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간에게 이런 재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말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이다, 내일이다, 앞으로 10년 후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어요. 언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철연설을 믿기 때문에, 그런 연대기적 철연설을 믿질 않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하실 그때를 천년왕국으로 본다면 지금 바로 어느 순간이 이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을 소망으로 가져야 돼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몰라요. 내일 새벽에 오실지 몰라요. 날마다 자나깨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 옛날 평양신학교, 우리 장로교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죠. 그 평양신학교에서 기숙사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저녁에 잠을 잘 때에 잘 자기 바지저고리를 개서 정확하게 해서 데님까지 해서 머리 위에 놓고 자.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소리가 나면 빨리 일어나서 옷을 입고 뛰어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봅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자나깨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듯이 자나깨나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